자, 오늘부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역하는 삶.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반드시 서게 되는데, 그때는 저는 평신도여서 뒤통수 이렇게 긁으시면 안 돼요. 저는 평신도여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요, 목사이든지 아니면은 집사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는 사역자로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사역자로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요,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해나가는 사람이 동역자죠. 그래서 오늘 사역하는 삶,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특별한 어부가 되는 거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부죠. 누가 이 일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는요, 사역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사역하는 삶. 사역은요, 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 일을 내가 대신해서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대사. 주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을 대사라 그러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교회에 자리를 채우고 앉아서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번 설교 듣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성도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죠.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때 당시 라틴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도저히 읽어도 뜻도 모르는 그 성경을 평이한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평신도들도, 평민들도 다 듣고 알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개신교들이요, 불일듯이 말씀에 근거한 개신교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되는 영적인 개혁은요, 바로 평신도 사역입니다. 평신도 사역. 그래서 교회는 교역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 가야 되고, 영적인 흐름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역의 객체가 아니라 사역의 주체가 되셔야 돼요.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요, 조금 이따 영상 하나를 볼 텐데 아주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세례를 받았다면은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아이레스가 했던 말인데요. 만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은 목사 안수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해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려면은 다섯 가지 요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성경적인 교회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성경적인 교회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일원이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건설이 되어져 가는 우리 자신들이 서로서로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라고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 또는 교회당 이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우리들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머리는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우리가 다 그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러죠. 자, 이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인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교회의 사역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죠. 사람들을요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그냥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참 답답해 하시면서도 전혀 티내지 않냐시고 가르치셨죠. 어쩌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교회에서의 사역은요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이제 양육을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내년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재를 준비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드림교회 성도들은요 그동안에 탁월하고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어느 교회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것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 속에 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하나로 딱 꿰어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한 15주 정도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올 하반기에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가르치는 사역자, 물론 다른 사역자도 있지만은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셔야 되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말씀대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길이 다 못 미치는, 교육자가 손길이 다 못 미치는 그곳에까지 여러분들이 1대1로 딱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속에 기도 응답이 많이 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진다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 사역을 올 하반기에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는 일, 두 번째로는요,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죠. 전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전도하려고. 이 천국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언제 죽음이 올지 그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참 죽음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차들이 이렇게 추돌을 했는데요, 그 차에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추돌을 했으니까 섰을 거 아닙니까? 비상등을 켜고. 그런데 뒤에서 달려오던 버스가 추돌을 해가지고 이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 차들을 뒤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그때 죽을 거라는 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 생각을 했겠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한번 모시고 가셨으면 했는데 모시고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한 40대 후반의 남자분인데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 지옥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대구가 진짜 이렇게 뜨거웠습니까? 원래 뜨거웠습니까? 아니면 올해가 더 특별히 뜨거운 겁니까? 어떤 분들은요, 저를 속였어요. 목사님 이거 보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때 걱정이 되는지요. 저는 이 뜨거우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데 이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요. 더 뜨거운 게 온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몇 분에게 더 확인을 했는데요, 목사님 이 보통 대구보다 더 뜨거운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더 이상 뜨거운 건 안 오겠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앞으로 저한테 겁주지 마십시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지옥은요, 견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유황불속이라고요. 유황불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아시려면은 화산이 폭발할 때 보게 되면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 빠져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1년, 2년이면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세계라고요. 영원한 세계를 그곳에 빠져있을 것을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원수라 하더라도 그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그 오원춘인가요? 그 온 국민의 이 지탄을 받고 있던 그 사람, 주님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도 내 자녀라면은 저 유황불에 던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영원한 시간이라고, 영원한 시간, 그 속에 있을 걸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보낼 수 없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꼭 전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낼 때 지옥에 보낼 수 없는 영혼 그렇게 냅니다. 일부러 제가 경각심을 더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에 보낼 수 없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음 전파와 해외 이제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사를 선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작업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이제 신문에 공고를 해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곳이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이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한 부분들,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누워있는 침륜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도 회복을 시키고 고치고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적인 평신도관인데요.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 사역에 하나님 일의 주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역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영혼 한 영혼 지옥에 보낼 수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따라서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어부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낚싯줄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평신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요. 너희는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요 지금 엉뚱한 길을 달려갈 겁니다. 제가 어제도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잠깐 대화 나누면서 서울에 있는 분위기들을 좀 알려주었습니다. 긍정적인 저희 친구들이 그 목사님들 모임에는 한 20명 이렇게 서울에서 모이는데요. 대화를 서로 나눠보면은 저는 대구 있으니까 못 올라갔는데요. 지난번에도 모였는데 대화를 이렇게 나누어보면은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어떤 교회 방향은 제시가 잘 되어지지 않고 힘들어진다.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주로 의견이 다 이렇게 모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한국 교회의 전망은 어둡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의견을 낸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쉽지는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맛을 잃어버렸고 맛 내는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들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비추어 주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비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두운 빛 속에 우리가 파묻혀져 버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곳이 영국인데요. 유럽에서 영국 그러면은 기독교의 대가였습니다. 기독교의 터줏대감 그러면은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국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맛을 잃어버렸죠.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져 버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낚싯줄로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어쩌면은 지금 이 길을 향해서 영국 교회와 같은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까지도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더 이상 이 세계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민족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라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아주 순수하게 그래도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잘 돌아가는 타작기계가 아니라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타작기계가 아니라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맛을 내는 소금, 세상을 비추는 등불, 추수하는 일꾼.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놓아버리면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이 역할들을 잃어버리면은,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이 역할을 잃어버리면은,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은 바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거는 SBS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먹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도 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대 속에서는 이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기준에 있던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을 비춰주지 못했을 때에 젊은이들이 교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죠. 교회가 바뀌어져서 절간이 되기도 하고 이슬람 사원이 되기도 하고 술집으로 바뀌어지기도 하는 이러한 현상이 유럽에서는 이미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 저 현상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전수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추수하는 일꾼, 지옥에 보낼 수 없는 한 영혼, 영혼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들을 우리가 등한시하게 된다면 한국 교회도 결국은 저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들은 너무 자신들을 이웃과 분리하고 내부로만 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이 원하는 바와는 달리 세상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는 교회가 몸담고 있는 무지하고 불결하고 죄 많은 세상의 도시와 마을에서 성육신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썩었고 죄가 많고 세 속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거룩하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성육신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뱉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적어도 곁에 있는 분이 아 이분은 예수님 믿는 냄새가 난다. 욕을 먹어도 그래도 이분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동네에 돌아가시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다르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꼭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도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들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고 하는 이 사역들을 우리 평신도들이 감당을 해야 되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셔야 되고 맛을 내는 소금,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그 역할들을 또 추수하는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